자, 어떤 일이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우리 누구나 그 주변 분들에게 지혜롭다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안 그러세요? 저는 누군가가 아, 소 목사님 참 지혜로우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 힘이 나요. 예, 굉장히 기뻐요. 예, 그만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있을 때 어려운 세상도 이겨낼 수 있고, 지혜가 있을 때 후회 없는 결정도 할 수 있고, 지혜가 있을 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고, 지혜가 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더 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가운데 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네부쉐마라고 하는데, 네부쉐마, 네부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고,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듣는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에 보면 hearing heart, hearing heart 또는 understanding mind로 되어 있어요. 예, understanding mind. 그러니까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지혜인데요. 지혜를 좀 더 우리의 상황으로 좀 가져와서 좀 풀어서 설명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힘,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롭게 행동하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지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다시피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이 소년 다윗이 단숨에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렇게 쓰러뜨렸을 때에 대단한 인기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 대단한 인기와 영광만 누린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울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요.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요. 인기만 얻었으면 괜찮았는데, 영광만 얻었으면 괜찮았는데, 백성들의 인기와 영광은 얻었는데 동시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요. 그런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다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그 가운데 여인네들이 모여서 막 같이 춤을 추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노래가사를 붙여서 노래하는 거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울이 울컥 분노가 쏟아지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예. 사실 사울이 죽인 자가 천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울 왕에 비해서 다윗은 대단히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뭐 사울이, 다윗이 죽인 자는 골리앗 하나밖에 없잖아요. 골리앗 만 명을 죽인 게 아니라 골리앗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울이 이루어놓은 업적보다 다윗이 이루어놓은 업적은 대단히 크다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사울의 마음이라면 어땠을까요? 괜찮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라면, 사울 왕이라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라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예? 자, 이 성경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요. 지도자는 그릇이 커야 돼요. 지도자는 이렇게 넓어야 돼요. 바다와 같이 탁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지도자는 그래야 돼요. 예. 여러분 보세요. 밴댕이 소갈딱지 아닙니까? 밴댕이 소갈딱지. 그저 그냥 여인네들이 그냥 부르는 노래예요. 즐거워서 흥에 겨워서 우리가 너무 막 이 전쟁에 패해서 멸망당할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래도 소년 다윗이 나타나더니 그 이겼다는 소문이 들려지게 되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그냥 기뻐서 흥얼거리는 노래였어요. 노래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불쾌하면서 막 노를 바라는 거예요. 노를 바래요. 그러면서 고작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게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 무슨 얘기냐면 저 다윗이 나의 왕위를 빼앗아서 왕이 되려 하느냐 이거예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니까 그러니까 지나친 확대 해석을 해요. 지나친 확대 해석. 여러분 다윗이 누가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무슨 왕이 될 만한 처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어린 소녀란 말이지, 소년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요, 시기 질투에 빠지니까 왕인데도, 최고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목동에 불과한 그 소년 다윗을 시기 질투하면서 지나친 해석을 해서 나의 왕위를 빼앗아서 저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사울은 비교당하는 순간 감정이 상하고 이 평정심을 잃습니다. 평정심을 잃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해요. 우리도 그렇죠. 화가 나면 막 분노가 막 일어나면요. 전혀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잘 관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감정에 휘둘리고 평정심을 잃게 되면 우리도 역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경쟁 사회 속에서 삽니다. 그렇죠? 경쟁 사회 구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살아갑니다. 어릴 적부터 경쟁하고 등급을 매기고 우열을 가리는 상황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살아왔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릴 적에는 성적 비교하잖아요. 누구누구는 잘하고 나는 이렇게 못하고 뭐 이런 거 성적, 외모 비교하잖아요. 외모 비교하고 또 집안 비교하잖아요. 니네 집은 부자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릴 적에만 그렇게 비교합니까? 성장에서는 장성한 뒤에는 비교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자유로우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지금도 비교하잖아요. 더 비교하잖아요. 더 비교하면서 거기서 등급을 나누고 거기서 기분이 나빠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악착같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사울도 역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마음껏 박수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도 왕인 왕으로서 좀 품었다면 어땠을까? 다윗이 대견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 민족이 멸망당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다윗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했으니까 그래도 왕으로서 내가 할 일을 너가 했으니까 참 대견하다, 참 귀하다, 야 우리나라에 너 같은 대단한 인물이 있는 것 참 자랑스럽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참 재미나게 아름답게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는 것을 익숙치 않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왠지 기분이 나빠요. 왠지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이 미워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한테 잘못한 건 없는데, 특별히 내게 무슨 큰 해를 끼친 건 아닌데, 그런데 왠지 기분이 나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런 마음들이 숨어져 있어요. 오늘 우린 투표하죠. 선거하죠. 기분 나빠서 난 못 쓰겠다. 그래서 빈칸 다 놔두고 내면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안 되는데, 나도 권사 안 되는데, 나도 안수입사 안 되는데, 나도 장로 안 되는데 기분 나빠 나는 못 쓰겠다. 안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일꾼이 필요해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선거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필요한 일꾼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그 빈칸 다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꾼이 섭니다. 일꾼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은 부족해도 장로님 되시면, 안수집사님 되시면, 권사님 되시면 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당하는 것이 그가 본래 능력이 있어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안수집사님 불을 불려질 때에 우리는 안수집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권사님하고 불려질 때에 우리가 권사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네 못하겠다. 은근히 기분 나쁜 거예요. 나도 못하는데 그래서 다 빈칸해가지고 그냥 넣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세요. 그런 시기 질투 마음 내려놓으세요. 그냥 우리 양정교회 큰 일꾼 세워야 되겠다. 정말 신실한 일꾼들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다 적으시고 그래서 내주시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세우십니다. 필요한 사람 세우세요.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뭐 별거 이 말씀 한 절 읽으면 별 느낌이 없지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심이 가득한 미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다윗이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다윗이요. 평상시와 같이 수금을 치며 찬양하고 있을 때도 마음이 안 들어서 그가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집어 던졌어요. 그를 벽에 꽂으려고요. 그 정도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찬양을 해도 마음이 안 들어요. 기분이 나빠요. 오히려 나를 비웃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평상시와 같이 다윗은 찬양하고 있었어요. 수금을 타며 찬양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옆에 있던 이 창을 들어서 집어던졌어요. 벽에 꽂으려고. 근데 빗나갔죠. 다행스럽게 빗나갔단 말이에요. 사울은요 왕으로서 마땅히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고 그리고 자신이 돌봐야 할 백성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백성을 돌보지 않았고 무엇을 해요?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사울 왕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그에게 주어진 책무, 백성들을 돌봐야 될 책무인 그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그저 다윗,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왜요? 다윗을 죽여야만 시기와 질투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소년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한 번 성공했다고 한 번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에게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더니 그를 죽이려고 그날부터 끝까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말 한마디에 분노하고 분별력을 상실하고 지혜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기고 사람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그러함에도 자신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만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11절 보세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몇 번? 두 번 피하였다. 두 번 피하였다는 얘기는 다윗이 지금, 아니, 사울이 창을 한 번 던진 게 아니에요. 몇 번 던졌다는 얘기예요. 죽이려고 몇 번 던졌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이렇게 시시각각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단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고 자기 집에서조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상시 하던 대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만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을 주목했습니다. 왜요? 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건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누굴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을 바라보지 않았고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았고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이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의 위기는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인기를 얻었을 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우리네 인생을 보면 깊이 공감이 됩니다. 실패할 때보다 성공할 때가 더 위기이고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가 더 위기이고 병들었을 때보다 건강할 때가 더 위기이고 신앙도 어려울 때보다 평안할 때가 더 위기입니다. 왜요? 성공하면 부유하면 건강하면 평안하면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그런데 실패하면 가난하면 병들었으면 어려우면 하나님을 절대 필요로 하는 의존적 존재가 됩니다. 지금 다윗은 두 가지 상황을 한꺼번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와 영광을 얻는 반면에 사울왕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좋은 일 뒤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죠.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 분명히 반대 극부에 뭐가 있어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지 자식만 잘났다고 저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지. 막 반대 세력이 생기고 험담이 일어나고요. 별로 좋지 않은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상황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상황이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어떻게 행동하느냐. 만약 백성들의 인기만 믿고 정신을 못 차린다든가 거들먹거렸다면 사울왕의 심기를 더욱 건드리는 일이 되었겠지요. 그렇지요. 더욱 건드리는 일이 되었겠지요. 그리고요, 그렇다고 사울왕을 늘 의식하면서 늘 두려움 가운데 숨죽이며 살았다면 다윗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바보 멍충이가 되었겠지요. 그렇다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면 옳을까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18장 본문을 읽어보면 네 가지 반복해서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5절 전반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함에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함에. 14절 전반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30절 중간절에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다윗은 단 한마디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발판이 됩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발판이 돼요. 어쩌면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주변 사람들에게 그저 저울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온갖 것들로 공격을 당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될 지혜의 마음이 있어요. 그 준비되어야 될 지혜의 마음이 뭐냐? 첫 번째,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는 마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는 마음이요. 다윗은 죽음의 위험을 수없이 겪었고 사울의 칼과 칼날을 여러 번 만났어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날마다 고백을 하는 장면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인데 그 중에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46편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는 결정적 이유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38편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얘기합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떠나는 것이 제일 두려웠어요.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은혜요 능력이요 힘인 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이 처한 환경과 같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위험의 상황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결정적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얘기합니다. 사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 전반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얘기합니다.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참으로 험난한 인생길입니다. 요즘처럼 바이러스가 힘들게 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이러할 때에 우리가 홀로 걸어간다면 외롭고 고독하고 힘이 들겠죠.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사울의 싸움의 대상은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운수 대통을 만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수 대통입니다. 어쩌다 보니 들판에서 그저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는데, 그런데 우연찮게 기회에 하루아침에 승리를 맛봤어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전에도 이거는 전혀 계획에도 없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승리의 기쁨, 대단한 승리의 기쁨이요. 그뿐입니까? 그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인기 연예인이 됩니다.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윗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었지만,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인기 연예인이 됩니다. 하다못해 여인네들이 그저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춤추며 노래하면서 노래가사에 반드시 다윗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군중들의 어떤 인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울왕도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한 자리를 줍니다. 천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주죠.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 정도면 대단하지요. 천명의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대단한 힘이 있는 거죠. 엄청나게 출세한 거예요.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얼마든지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요, 다윗은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꼭 보셔야 합니다. 꼭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드러나느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성품은 다윗의 인격이었습니다. 겸손한 성품은 다윗의 인격이에요. 이번 한 번만 겸손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일생을 겸손했어요. 그것이 다윗의 인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보면 얼마나 겸손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것은 사울의 옹졸한 자구책입니다. 옹졸한 자구책이에요. 다윗을 지방에 그냥 한적한 곳으로 내몰아 보면 한지죠, 완전히. 내몰아서 하면 그런 중앙 고급 관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것이고 또 중앙에 굉장히 높은 어떤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차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시골에 시골 저 끝에 일을 맡겨놓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데도 지금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바로 13절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자, 16절 말씀에도 보면요. 16절 말씀에도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자, 이 본문만 읽어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여기서 출입했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 뭐 그게 무슨 중요한 얘기인데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이 출입했다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백성을 돌보았다 이게요. 백성을 돌보았다. 그가 아무리 변두리 한지에 가 있어도 백성들을 출입했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을 돌보았다 이게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했다. 주어진 것을 겸손하게 최선을 다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얘기한 거예요. 천부장이 되든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든 상관없이 늘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이제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자구책을 세워서 시골에 이렇게 보내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위 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100명의 시신의 이 살갗을 벗겨가지고 갖고 와라. 이거예요. 생각은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생각이 이런 거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거죠. 어쩌다 우연히 소가 뒷걸음치다 우연히 골리앗 하나는 죽였는지 몰라도 블레셋 사람 100명은 결코 죽일 수 없다. 오히려 이 가운데 죽음을 당할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딸을 죽이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딸은 그냥 명목이고 그리고 이를 다윗을 죽이고자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보낼 거를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만약에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제안을 쉽게 받았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게 보통입니까? 왕의 사위가 되면 뭐 부, 뭐 권리, 권한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집안도 아니고 그럴 만한 사람도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요. 23절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왕이 사위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나는 시골뜨기입니다. 시골뜨기. 왕의 사위 아무나 되는 겁니까? 나는 시골뜨기입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참 겸손한 사람이죠. 인격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다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써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달랐어요. 사울은 달랐어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사울을 책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데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사울이 마음이 다급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자리를 침범해버린 거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해버려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결정적 계기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결정적 계기가 돼요. 교만한 거죠. 그런데 그 교만한 그 사울을 사무엘이 책망할 때에 그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게 참 정신없는 거죠. 정신없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높여달라. 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정신없는 거죠. 회개의 눈물을 흘려도 납작 엎드렸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 사울은 여전히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를 높여달라 이게. 나를 높여달라. 여러분 조금 잘 되었다고 좀 지위가 높아졌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언제나 겸손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속하는 방법은 겸손한 것입니다.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때를 따라 기다리며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때를 따라 기다리며 인내하는 마음. 사울은 수시로 다윗을 죽이고자 시도합니다. 창을 던지기도 하고 단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전쟁터에 보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괴롭힘을 당했다면 천하의 다윗이라도 이제 난 참을 만큼 참았다, 도무지 못 참겠다,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다윗은 그때 정도는 힘이 있었거든요. 천부장이잖아요. 천명의 군사가 있어요. 그랬으면 자객을 보내든 사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요, 지금 백성의 인기를 한 몸에 다 받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백성들이 다 다윗을 지금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조금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런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문제 속에 개입하실 때까지, 그의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 이 개입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것이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감히 손끝 하나 건들지 않겠다.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손끝 하나 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겸손한 자였지만 정말 더 멋진 것은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조급했던 사람이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성급하게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엄청 듣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우시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참아내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다윗도 그 일 후에요, 10년 이상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난 뒤에 왕이 됩니다. 그때까지 다윗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내내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늘 쫓아다닙니다. 늘 위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는 결정적 이유를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는 내가 권사가 돼야지. 이번에는 내가 안수집사가 한번 돼야지. 내가 장로가 한번 돼야지. 그런데 기대했던 거 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직 때가 아니다. 하나님 나를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더 엎드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선교가 진행이 되고 나서는 시험 안 드는 성도 없어요. 꼭 시험 들고 마음에 상처 있고 내가 이 교회만 있나 다른 교회는 없나 막 하고 막 떠나려고 들썩들썩 되는 분도 있고 막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려. 다윗은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 예?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내 안에 모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게 하시며 말씀을 굳게 믿고 때를 따라 기다린 인내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학년직 선거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할 마음을 가진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몸된 양정교회가 더욱 크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혹이나 기대했지만 되지 못함으로 실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겪게 되지요. 그 일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온갖 비난과 상처를 홀로 감당해야 할 때가 있지요. 우린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사울처럼 비교하고 낙심에 빠지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를 품고 일을 바득바득 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할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어떤 어려움도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때를 따라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행할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양정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거룩한 일꾼을 세우는 항준직 선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